안녕하세요. 역사 채널입니다. 참기운의 감기라도 혹시 드셨는지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 없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기는 200여 가지가 넘는 바이러스 중 하나 혹은 여럿이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몰래 들어와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목이 부으며 재채기가 나죠. 감기는 워낙에 원인 바이러스가 많아서 특별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없는데요. 그저 2주 정도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낫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운 것중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의 출현은 아마도 인류가 출현했을 때부터일 겁니다. 옛날 유물이나 기록을 보면 과거 인류에게도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처음부터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문명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소아마비나 결핵 같은 질병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독은 15세기 말에야 처음 세상에 나타났고 독감이 나타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하지요.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는 의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직업이지만 역사상 의사들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높은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역사 채널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준 유명한 의학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킬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의학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오프닝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닥터 지바고의 경음악이었습니다. 역사 채널 오늘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준 유명한 의학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마술사가 의사였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병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혹은 종교 지도자가 신의 힘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아픈 곳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500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어느 파피루스가 발굴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온 나라가 병에 걸린 것이 악마가 끼었기 때문이거나 신이 벌을 내린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을 잘 돌봐주기는커녕 사형 등의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술사가 영적인 힘을 빌어 주문을 외워 병을 물리치려는 기록도 있지만 고대 이집트의 해부학 수준은 현대 의학 교과서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걷게 되는 일이 많은 이집트에서는 눈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법이 발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이집트 미라에는 성형 수술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기원전 18세기에 작성된 함무라비 법전에는 의사가 수술에 성공하면 상금을 받지만 수술에 실패해 환자가 죽으면 장님으로 만들거나 손을 자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사의 지위는 이보다 나아졌는데 당시 자연 철학에서는 의학을 중요한 분야로 인정했습니다.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들은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주로 해방된 노예가 의술을 맡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의사의 지위가 더 낮았습니다. 그땐 손으로 하는 직업을 천시하는 분위기라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습니다. 그러다 의사의 지위는 전쟁과 함께 현대에 이르러 높아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의사의 필요성이 커졌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들의 지위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의학이라 하면 바로 서양 의학을 의미할 정도로 양의학은 현대 의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이 이처럼 신뢰를 얻는 것은 서양 의학이 과학적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는 물론이고 학문이 부흥을 이룬 르네상스 이후까지도 유럽의 의학은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파리 대학 의학부에서는 라틴어로 쓰여진 추상적인 이름만 신주단지 몬시듯 했고, 정기의사들은 환자에게 직접 처치나 수술을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겨 기피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유럽인들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질병에서 더 과학적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에서는 관절염에 걸렸던 흔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날랐기 때문인데, 나바호족처럼 대륙 서부에 살던 부족들은 땀을 내는 방에 있는 뜨겁게 달궈진 돌에 물을 부어서 여러 가지 약초를 빻아 넣기도 했습니다. 약초와 열 증기는 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때 유럽인들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인 선교사 존 웨슬리는 류머티즘 환자들에게 말을 갈기로 발을 썰어내리라 했고, 독일 이민자들은 밤새 신발을 뒤집어 두면 낫는다 믿었습니다. 그럼 먼저 역사 기록에서 의학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최초의 인물로 꼽히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를 보겠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의학적 치료와 의학 사상을 개발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선사시대 사람들도 약초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고 감염을 막는 치료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러진 뼈를 치료할 줄도 알았습니다. 물론 신들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면 낫게 해준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눈병 등 질병에 따라 전문 의사가 있기도 했고, 심장과 폐, 뇌와 같은 주요 기관들을 구별할 줄도 알았고, 갖가지 약초들의 약효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이전에는 의학이 시작조차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히포크라테스 이전 의학은 아스크레피오스가 의학을 지배했는데, 아스크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양의 신 아폴로이고, 어머니는 인간인지 요정인지 불분명한 코로니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은 전설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이전 그리스인들은 질병을 신이 내린 벌이라 생각해서 고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고, 흔히 사용된 방법은 벌을 내린 신에게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몸을 깨끗이 씻고 신전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신전에서 몸을 깨끗이 하면 질병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신의 능력으로 몸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포크라테스는 미개한 의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정도로 의학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생사는 확실치 않으나 기원전 460년에서 기원전 377년으로 추정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활약했던 시기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탈레스, 소포클레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학문 분류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고, 의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문 분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을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라 할수 있는 시기에 활약한 히포크라테스는 아버지가 의사인 데다 고향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의학과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여행을 통해 수많은 유명 학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학문적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수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의사는 누구라도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는 대단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신만이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면 질병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이전에는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 아주 많았고, 질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치료를 하기보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이란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의 부조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치료할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히포크라테스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치료를 해보았는데 병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점차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가장 큰 가르침은 질병은 고칠 수 있으니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고 평생을 통해 계속해서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구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방법은 물론 잘못 진찰하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해 두었는데 후대 의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방대한 양의 의학 지식이 담겨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의학이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기원전 4세기 당시 최고의 학문과 예술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모인 유명 의학자들이 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히포크라테스와 관련된 저술과 자료를 수집하여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것은 질병을 정상에 따라 짜임새 있게 나누고 치료 방법을 써 놓았을 뿐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유산 중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한 대학생과 대학생들이 졸업식에서 앞으로 의사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선서를 하는데 이 선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역시 히포크라테스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선서의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선서가 의학도들의 졸업식에 이용된 것은 1804년 프랑스의 몽펠리에 의과대학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의 영향력은 후대까지 지대하게 이어졌지만 꼭 맞는 것만 전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사상 중 유명한 것은 사체액설인데 이것은 의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사람은 왜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그리스식 답입니다. 이 사체액설은 17, 18세기까지 옳은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다 19세기 중엽이 지났어야 파스테르와 코우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체액설은 인체는 액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액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건강이 잘 유지되고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즉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넘치면 병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와 동식물,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탐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물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원소인 공기, 불, 흙,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네 가지 원소들은 사체액, 그리고 계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 의사들은 환자들의 체액 변화를 관찰하고 구분하다가 체액이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구토를 하면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관찰로 알아냈다고 여겼고 재채기를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점액이 나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피가 나거나 열이 나서 얼굴이 빨개지면 의사들은 먼저 환자의 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 체액과 원소가 계절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기게 되어 사람들이 겨울에 주로 콧물과 재채기로 고생하는 이유가 몸에 겨울처럼 차고 습기가 많은 원소인 물과 관련 있는 체액, 점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체액설은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고 당시로서는 체액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7, 18세기가 되어서야 이 이론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어 19세기 중엽이 지나서야 질병의 진짜 원인이 박테리아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그리스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인체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체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 해부를 했습니다. 그는 심장 박동이 생명의 첫 번째 신호라고 생각했고, 심장이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뇌를 비롯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리스에서도 인체 해부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생리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잠시 동안이지만 인체 해부가 허용되어 그곳에서 일했던 헤로필로스와 에라시스트라토스라는 두 의사가 세밀한 인체 해부를 통해 뇌가 신체의 작용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장의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또 심장이 공기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1600년대가 되었어야 영국 의학자 윌리엄 하비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인체 해부가 금지되어 13, 14세기가 되었어야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드라마 의가 행제에서 나왔던 히포크라테스의 전설이라는 곡입니다. 김동우 씨가 부르는데 가사는 라라라 라리라 이것뿐인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베살리우스는 겨우 23살에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의 해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파도바 대학에서 많은 사행수들을 아주 꼼꼼하게 해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543년에 베살리우스는 인체의 구조라는 뛰어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인체의 구조는 해부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정밀한 해부가 인체의 구조를 새롭게 이해하게 한 것입니다. 14세기까지 인체 해부는 의학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300년대 초 처음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학생들은 시체 해부 실습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인체를 해부하진 않았지만 해부 실습은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의 의학 교육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 만들어진 해부학 강의실에 앉아서 인체 해부 과정을 단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유능한 뇌과 의사 교수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뇌과 의사의 조수가 인체 부위를 가리키면 가장 지위가 낮은 뇌과 의사가 해부를 했습니다. 교수가 직접 해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 내용과 실제 인체가 다르더라도 알수 없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이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교수가 직접 해부를 해야 인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부학의 정확한 지식은 동물이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인체를 해부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살리우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살리우스는 인체의 구조에서 그림에 번호를 매기거나 문자를 표시해 인체의 구조를 잘알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베살리우스의 설명은 대체로 갈레노스의 주장과 일치했으나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주저없이 지적했습니다. 갈레노스가 틀린 부분을 지적한 베살리우스의 연구는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갈레노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갈레노스는 131년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페르가몬 지역에서 부유한 건축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30살에 로마에 이주하였는데 사람들을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해서 적이 많았습니다. 갈레노스는 의사들이 인체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체 해부는 불법이라 인체를 해부해 본 적은 없었고 돼지 정도의 동물 해부를 했습니다. 그는 의학의 모든 분야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체계적인 6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히포크라테스와 헬로필로스, 에라시스트라토스 같은 이전 시대의 의사들의 업적을 다루고, 거기에 자기가 발견한 인체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치료법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갈레노스의 책들은 이후 1500년 동안 의학 교육서의 기본서로 쓰였습니다. 갈레누스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사상이 중세 유럽에서 교육을 장악한 기독교의 사상과 잘 맞았다는 점입니다. 갈레누스는 인체의 모든 부분은 창조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든 거라 믿었는데, 이것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갈레누스였기 때문에 갈레누스의 틀린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베살리우스도 처음에는 갈레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해부를 직접 확인할수록 베살리우스는 갈레누스의 설명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갈레누스의 주장은 대부분 원숭이나 돼지를 해부한 결과였기 때문에 사람의 턱뼈와 심장의 중격에 대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동물의 턱은 아래턱 한 지점에서 맞물리는 뼈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아래턱이 뼈 하나로 되어 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후로 갈레노스를 비롯하여 유능한 해부학자들은 사람 턱이 뼈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두 개의 뼈로 이루어진 사람의 턱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베살리우스는 다른 의사들에게 직접 해부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베살리우스의 생각은 인쇄와 예술 분야의 발달 덕분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해부해 본 경험이 있는 고향 사람 얀반 칼카르를 만났는데, 그는 베살리우스에게 인체 해부도를 여러 장 그려주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인쇄업자 요하네스 오포리누스에게 부탁하여 스위스 바젤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오포리누스는 디자인과 그림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베살리우스도 몇달 동안이나 바젤에 머물며 그림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의학책에서 그림이 주목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베살리우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갈레노스를 믿고 따랐습니다. 베살리우스도 갈레노스의 틀린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여전히 갈레노스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바젤의 의사인 파라켈수스는 베살리우스보다는 더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주장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파라켈수스는 책에서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갈레노스의 책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웠습니다. 파라켈수스는 의사들에게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환자들 곁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이 의술을 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라면 예수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소금과 무기질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과 그 밖의 생명체들을 창조했고, 약초나 채소, 강물 같은 자연 치료약을 줬다는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던 파라켈수스는 의사들이 자연 치료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이론인 사체액설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또 파라켈수스는 외부의 독성 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질병의 개념을 확립하였는데, 이런 이론 하에 새롭게 무독성의 강물을 이용한 화학요법을 창시하여 의학이 화학과 잠의 기른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갈레노스를 배척한 파라켈수스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켈수스의 종교적 자연적 사고방식은 몇몇 의사와 많은 환자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파라켈수스를 둘러싼 이 같은 일들은 대학에서 지지를 받는 전통적 이론과 그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윌리엄 하비에 의해 갈레노스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갈레노스는 혈액이 심장 가운데 있는 중격 벽의 구멍을 통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했고, 혈액이 몸에서 모두 소비된다 주장했지만, 베살리우스에 의해 심장 중격에는 구멍이 없는 것이 밝혀졌고, 합에 의해 심장의 펌프 운동으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라켈수스, 베살리우스, 하비 등에 의해 갈레노스와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들이 틀렸다는 것이 점차 밝혀졌습니다. 베살리우스가 펴낸 파브리카는 획기적인 해부학습으로 의학계에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해에 간행된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천구의 해전의 가나이어와 함께 과학혁명의 횃불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몸속으로 도는 길을 포함해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묘사한 자신의 위대한 연구 업적을 스스로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남녀의 갈비뼈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것이 아님을 증명했기에 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살리우스는 그후 로마로 갔다가 에스파냐로 건너가 부자들의 병만 치료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4세와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의 주치의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베살리우스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에스파냐 귀족을 해부하느라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깨어나 꿈틀거렸습니다. 이 때문에 베살리우스는 종교 재판소에 끌려가 무덤에서 시체를 훔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싫어진 그는 성지를 향해 떠났으나 배가 난파하여 어느 섬에 떠밀려가 거기서 49세의 나이로 홀로 굶어 죽었습니다. 에스파냐 사람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베살리우스의 운명은 미카엘 세르베투스에 비하면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파리에서 의학을 배우고 혈액순환설을 선구적으로 주장하는 등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체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당시의 모든 종류의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긴 했지만 당시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너무 무모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재건이란 책을 출간하여 삼위일체설을 비판하였으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에게 이단으로 비판되었습니다. 엄격한 종교 지도자이던 장 칼뱅은 혈액이 심장에서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폐를 지나 몸 전체를 순환한다는 세르베스의 주장을 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칼뱅은 처음에는 세르베투스와 편지로 생각을 나누며 친교를 맺기도 했으나 세르베투스가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비판하자 그에게 강한 적개심을 나타냈습니다. 1553년 4월에 그는 카톨릭의 종교 재판에 해부되어 결국 칼뱅이 주도한 제네바시 정부에 의해 자신이 쓴 글을 불쏘시개로 삼은 불구덩이 속에서 화행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과학과 의학에 대한 사실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에 대한 당시 기독교의 사상과 맞지 않았기에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장 이식은 어떤 소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최장 두부의 뮤시너 시스트 아데노마로 의심되는 낭종이 있었습니다.
방광에 딱 트면 그사로 붙이겠네요?
아니요. 소장의 텅빈 술식으로 붙일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장의 딱 트면 그사로 붙이시는 게 수술 부위도 작고 최장에게 세울 염려도 적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술식만을 가지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단 집도위에게 가장 자신 있는 술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서를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요?
노교수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분에게 함부로 메시지를 넘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를 수술실로 불렀을 때는 그런 점은 이미 익스큐즈가 된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가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장 교수. 노민국 교수 날 대신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신 거야. 실력은 내가 보장하고 존스홉킨스가 보장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수술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나야. 수술은 여기서 내가 통제를 하겠네.
이번에 소개할 의사는 근대 외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앙브루아즈 파레입니다. 파레는 1510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과 의사인 친행에게 수련을 받았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큰 오텔 디유 병원에서 일하다가 1536년 군의관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1536년 토리노 포위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병사들이 생사를 건 전투를 벌였고 파리처럼 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6세 외과 의사인 앙브루아즈 파레는 그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딱 좋은 장소에 와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파레는 의사 중에서도 가장 하급인 이발 외과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는 진짜 외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과 의사란 직업은 있지도 않았고, 대신 이발사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발사 외과 의사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하여 차차 살을 자르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병들거나 썩어가는 살만 잘라냈는데 그것은 도살자와 고문 기술자를 합쳐놓은 듯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기를 찢거나 팔다리를 잘라내거나 환자의 몸에 거머리를 붙여 피를 빨아내는 등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당시 정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환자의 직접 처치나 수술을 하는 것은 천하게 여겨 기피해 치료는 기능직인 이발사 외과 의사의 몫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이발사 외과 의사들도 낡고 열악한 치료법을 고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16세기에 이르러서도 당시 최고 권위로 인정받던 의학책 외과 실재에는 총탄의 화약에 독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책에서는 해독을 위해 끓는 기름으로 상처를 지지라고 지시했고, 종군 의사들은 아무 비판 없이 이 치료법을 답습하여 병사들의 상처에 펄펄 끓는 기름을 들이부었고, 치료받는 병사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파레 역시 1536년 당시의 이발사 외과 의사가 하던 대로 상체에 끓는 기름을 부어 피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알의 독을 빼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에 기름이 떨어져 파레는 가방을 뒤적거려 달걀 노른자, 송진, 장미 기름을 섞어 연고로 만든 다음 병사들에게 발라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하던 파레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병사들에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고를 발라준 환자들의 상처가 많이 나아 있었습니다. 반면 끓는 기름을 부어준 환자들은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상처는 빨갛게 곰고 있었습니다. 파레는 같은 치료를 여러 번 실험해 보고는 기존의 치료법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을 프랑스어 논문으로 발표해 널리 알렸습니다. 이 기적에 관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상처에는 끓는 기름 대신 연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파레의 이 우연한 발견은 총상을 입은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일로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한 파레는 절단 수술 뒤에 출혈을 막는 새로운 방법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의학적 성과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혈관 봉합술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방법은 팔다리를 잘라낸 뒤에 절단 부위를 뜨겁게 달군 쇠로 찢었습니다. 이 방법은 혈관을 달라붙게 해서 가다 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을 막았지만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파레가 생각해낸 방법은 봉합실이라 부르는 비단실로 혈관의 잘린 부분을 꿰매는 것이었습니다. 파레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좀더 오래 걸리지만 통증도 덜하고 지혈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파레 이전에도 몇몇 의학자들이 봉합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기술까지 설명한 사람은 파레뿐이었습니다. 파레는 1585년에 출판된 해명가 논문에서 고백하는데 절단 뒤에 출혈이 있을 경우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방법으로 지혈을 해왔다. 나는 예전에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 스승은 절단한 부위에 불로 달군 쇠를 갖다 대는 방법을 썼다. 이 소작법은 위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준다. 모든 외과 의사에게 간청하건대 이런 낡고 잔인한 치료법을 버리고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구석과 근위 의식에 젖어 있던 대학 의사들은 이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파레의 저서 출판까지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파레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차근차근 반박하는 반론서를 출간하는 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지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파레는 어렵게 얻은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널리 보급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시 대학 의사들은 프랑스어를 속어라와 폄하하며 라틴어 출판만을 고집하고 이로써 의학 지식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료직인 신분인 외과의나 이발사들마저도 스스로 고안한 치료법이나 조제법을 비밀로 숨기곤 했습니다. 파레는 이런 굴절된 비밀주의에 반대하였으며 치료법, 해부학, 외과학 등에 대해 수많은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프랑스어로 쓰여졌으며 1975년에는 앙브루아즈 파레 전집으로 새롭게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 대학 의학부 의사들은 물론 일부 엘리트주의에 빠진 외과의들마저 비난을 퍼부었지만 전문적 의료 지식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크게 호응했고 이 전집은 속어 의학의 금자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파레가 처음 종군 의사로 갔을 때는 최하급 의료직인이었으나 20번이나 전투에 참가하고 책도 20권 이상이나 쓰는 동안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고 왕의 주치의까지 되었습니다. 앙리 2세, 프랑수아즈 2세, 샤를 9세, 앙리 3세 등 4대에 걸친 프랑스 왕의 주치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없던 앙리 2세는 파레에게 치료를 받은 후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으며 그중 셋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파레는 어떤 프랑스군 대위를 위해 의수도 만들었는데 용수철과 잠금 장치가 달려있어 팔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할수 있었습니다. 또 무릎을 굽힐 수 있는 의족도 만들었습니다. 파레가 고안한 원리는 오늘날 의수와 의족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레는 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도로 의심받아 가톨릭 교도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지만 프랑스 왕을 포함한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파레의 의수를 높이사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붙잡혔는데 적군도 파레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해준 유명한 의사라는 걸 알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파레는 64세에 이르렀어야 결혼을 하여 여섯 아이를 낳았는데 막내는 73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레는 책상 물림 학문이던 의학을 환자 중심의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시켰으며 직인 기술 취급을 받던 외과학을 근대 과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1550년 출판한 해부실시초록에서 이 책에는 나 자신의 활동으로 터득한 것, 나 스스로 해본 것이 아니면 닮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더럽히며 일하는 외과직인 최하청 이발 외과 의사였던 앙브루아즈 파레는 바로 그 때문에 합리적이고 실정적인 근대 외과학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상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의학자들 파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후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 옛날에 태어나서 머리가 아팠더라면 아마 머리에 구멍을 내어 치료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아스피린으로 증세를 낫게 할수 있습니다. 또 약을 안 먹는다 해도 시원한 곳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병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이 없었더라면 무지한 치료로 사람 여러 잡고 명대로 못 살았을 겁니다. 각종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프더라도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지금 세상에서의 혜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모든 노력을 해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의학을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역사 채널 마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